지금까지 13번에 걸쳐서 칼빈주의 바로알기라는 이런 커다란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하이퍼 칼빈이즘, 극단적 칼빈이즘,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교리에 대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극단적 칼빈주의 하면은 보통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속죄, 거역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뭐 이런 거 다섯 가지는 이제 모아서 칼빈주의 5대 강령, 튤립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릅니다.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걸려 넘어지는 이와 같은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선택이란 단어, 그 다음에 예정이란 그런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런 책에 명백하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어떤 사람들을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고 예정해서 천국에 집어넣으시고, 또 어떤 사람들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창세 전에, 태어나기 전에가 아니에요, 그냥 창세 전에 지옥에 넣어서 유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을 해놓으셨다. 이런 그 선택한다, 택한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잘못 오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제가 교회에 오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이제 틀었더니 제가 듣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송들이 AI에 의해서 이제 이게 나오더라고요.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오늘은 제가 이 칼빈주의 바로 알기 이제 14번째 시간을 하는 걸 어떻게 유튜브가 알았는지, 알시 스프롤이라고 하는 이 칼빈주의자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그 영상이 잠깐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는 이 칼빈주의 예정론 이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이거를 거스너라고 하는 극단적 칼빈주의자의 그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이제 확신을 하게 됐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 이제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이와 같은 그 성경 말씀이 로마서 9장입니다.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이삭과 이스마엘, 그 다음에 야곱과 그 다음에 에서, 그 다음에 파라오 이야기, 모세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선택한다, 예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니까, 이런 것을 이제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예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개인의 구원이나 개인의 예정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원래는 12장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영감에 의해서 9장, 10장, 11장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이렇게 괄호로 쳐져 있는, 삽입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도 문제가 없다. 다시 말씀드려, 8장 끝난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논리적으로 더 잘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9장, 10장, 11장을 쓰라고 이제 말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장, 10장, 11장을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갑자기 이게 나오는 게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영감에 의해서 이걸 이제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유대인들 중심이 돼서 100% 유대인들의 교회로 시작이 됐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 소수가 되고 이방인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 믿는 유대인 할 거 없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우리의 육적인 그 선조들에게 하신 그런 그 약속, 이런 약속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1장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씨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로마서 9장 3절에서 4절, 10장 1절, 21절, 11장 1절에서 2절, 26, 28 이런 거 가서 보면 이 9장, 10장, 11장이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 걸 누구나도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와 또 가톨릭 교회의 거의 많은 부분, 특별히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고 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온 프로테스탄트 이제 교회 등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때문에 바르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칼빈주의는 어거신주의입니다. 어거신이 했던 모든 것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아서 책으로 이제 기록한 게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요인데, 그 핵심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에요.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무천년주의, 교황이 다스리고 교회가 다스리는 지금 이 교회 시대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국 시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을 풀기 때문에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나온 이 말씀을 절대로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없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1948년 5월에 저 이스라엘이 2000년 이상을 떠돌아다니다가 저 땅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미래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천주교회, 그 다음에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에서 이들은 교회가 곧 왕국이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왕국을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을 따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예언, 이런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9장에서 이제 11장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같이 읽을 겁니다. 제가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이 한 다섯 가지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제 들어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주시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를 내시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국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은 도대체 다 어떻게 되는가. 자, 어떻게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 사도 바울 당시를 이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유대인들은 다 배제가 된 것 같고 왜 이방인들만 교회 안에 넘치게 되는가? 자, 그럼 마지막으로도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장이 났나? 그렇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장이 났냔 말이야.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사냐? 1948년 5월에 지금 이스라엘이 저 땅에 돌아온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나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끝장이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끝장이 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떠돌아다닌다, 분명히 저 땅에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데도 여전히 천주교인들, 프로테스탄트들은 저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맨 끝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전히 유대인들이 이루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느냐, 이런 몇 가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9장부터 11장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시면은, 아, 그러면 9장에서 11장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지 개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개개인의 구원에 대한 그 이야기는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 이스라엘이 이만큼 있었는데 지금 요만큼만 믿어요. 소수만. 왜 그러면 이스라엘의 다수가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그거 설명하는 그런 부분에서만 은혜와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이제 10장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중요한 거 한 절만 기억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건 11장 28절입니다. 11장 28절 가서 보니까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너희로 인해 믿는 이방인 너희 교회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다. 참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복음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관하여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선택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복음과 선택은 완전히 분리된 서로 다른 그런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선택을 받고도 뭘로 선택을 받았어요? 메시아를 내는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해서 메시아를 내신 뒤에 대다수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따라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배척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은 선민이라는 그 특수관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장점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9장 앞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해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면서 우린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되었어 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게 될 때 그들은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았지 민족적으로는 맞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제 9장을 읽으면 이 이야기가 더 명확해질 겁니다. 10장에는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하는 것, 그것도 얼마나 거부하냐, 구약시대 내내 거부하고 예수님 당시까지 거부하고 지금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1장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냐,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이스라엘의 다수가 믿지 않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 자, 그럼 뭐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장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나는 7년 환란기 맨 끝에 가서 온 이스라엘이 두 손을 들고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지금은 그들 가운데 일부가 눈먼은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경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방법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9장을 제가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뭐 3절씩, 4절씩, 5절씩 이렇게 읽고 나서 제가 거기서 스탑을 하고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그냥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는데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며 육체에 관한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는데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1절에서 5절은 지금 바울이 자기 민족, 육적인 이 친족 이스라엘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렇게 나오면 벌써 이거는 들을 이야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주장하는 그런 신학은 단 1초도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는 양자 삼는 거, 영광, 언약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제도를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잖아요. 약속들이 다 조상들에게 속해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으로 이 땅에 나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고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9장, 10장, 11장 내가 왜 이 말씀들을 기록해야 되냐. 내 친족들, 육체에 따른 내 친족들,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다. 자, 6절에서 이제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여러분 이런 데 나오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야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을 야곱에게서 난 자들이 다 야곱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히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다시 말해 메시아는 네, 누구를 통해서 오냐? 이삭을 통해서 오지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히려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때 내가 우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1절부터 이제 9절 전체 문맥을 이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보시면 1절에서 9절에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구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기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냐? 조상들에게 주었던 언약들, 약속들, 율법,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특별한 그런 관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 그렇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세워주신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않다. 이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말씀드린 대로 아니 유대인들은 점점점 믿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이방인들이 다 꽉 교회를 차지하니까 아니 그러면 유대인들에 대한 모든 건 다 무효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바울 당시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거의 뭐 99.9%가 다 불신자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냐? 이삭과 이스마엘 이걸 봐라. 이건 개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 여기 나오는 선택은 메시아를 내는 민족의 선택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7절에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예,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이제 13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여 있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아 서지 않고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여기 가서 보니까 선택,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칼빈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데 12절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야곱과 이제 에서의 이해가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야곱과 에서를 개인으로 생각하면 그게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서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을 위에 나오는 그런 여러 민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삭을 통해서 결국 이제 유대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삭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여기 에서와 그 다음에 야곱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서라는 사람에 의한 민족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그 한 사람에 한 그런 민족이 있다. 지금 민족의 선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개인의 선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내는 민족을 여럿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만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만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누굴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택하고, 그 다음에는 야곱을 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야곱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실 권리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메시아를 낼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로마서 9장 여기 나와 있는 선택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개인의 구원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든 이스마엘이든 에돔이든 이집트든 여러 민족들이 이제 존재해 왔잖아요. 이들 가운데 믿는 자는 구원 받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은 그곳으로 결정이 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을 민족적으로 선택하시는 그 부분을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이해한 다음에 14절에서 이제 16절 가서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난다. 이거 지금 칼빈주의자들은 개인의 그 구원과 개인의 예정 선택, 이걸 지금 이해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그렇죠,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택하시는 이 일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개인을, 이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인을 천국에 넣느냐 지옥에 넣느냐 이런 선택이 아니고, 하여튼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을 선택해야만 메시아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거기서 메시아를 내려고 하는 그 일에 무슨 제약이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제약이 있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하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약성경 가서 읽으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람들이 이 모양이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선택하셔서 메시아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거리낄 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민된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의 구원은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다만 메시아를 내기 위한 민족으로서 선택받은 거,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이야기가 17에서 이제 18절 가서 보니까, 15절 이제 제가 이제 읽었습니다. 자, 17절.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두루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친히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친히 강퍅하게 할 자를 강퍅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파라오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 17절 그대로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17절에 있는 거, 내가 바로 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너를 이렇게 세웠다. 모세를 이렇게 세운 것처럼 파라오 너를 이렇게 세웠다. 그 목적이 뭐냐,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두루 온 땅에 밝히 알리려고 하나님이 모세도 택하고 하나님이 파라오도 택하고 그렇게 하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목적으로 택하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택하려고 하시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를 택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도 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이제 택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로마서 9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문맥이에요. 자, 그럼 19절에서 21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민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라는 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느냐, 거역하였느냐 할 터인데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어째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력이 없겠느냐. 칼빈주의자들은 이건 개인의 구원으로 생각하니까 한 사람은 천국에 넣고 한 사람은 지옥에 넣을 그런 권리가 하나님께 없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고 그 이스라엘 선민으로 택해서 거기서 메시아를 내게 하는 그런 권한이 하나님께 없냐는 거예요. 하나는 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앞뒤 문맥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개개인의 이런 그 예정과 선택,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넣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넣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문맥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금세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19절.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아,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이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칼빈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구절처럼 보이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문맥은 개인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37절을 제가 읽는 대로 한번 가서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어떻게 했어요? 민족적으로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서 보니까 누가 거역하느냐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거역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거역과 민족의 거역의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어요. 믿지 않고 지옥에 갈 수 있어요. 믿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같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민족적으로는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된다. 왜 그래요? 민족적인 그런 선택,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언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게, 포로로 끌고 가게 그렇게 했어요. 시간이 되니까 이스라엘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또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어요. 왕이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개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지만 민족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민족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여기 나와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신 대로 일을 하신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그 선민에 속한 그와 같은 사람이라 해도 개인적으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하고 무조건적으로 나 선택받았어 하고, 그렇죠, 율법의 의를 따라가면 어떻게 됐어요?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자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선택에는 불변은 있다, 변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용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메시아도 내시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 계획은 불변하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구원받을 수도 있고,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고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선택, 토기장이 이런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을 하나님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선민으로 택하실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개개인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자, 22절에서 24절 가서 보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하여 파멸시키기에 합당하게 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여기 22절은 그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로써 영광이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 저와 여러분, 그렇죠? 유대인들 가운데도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현시대 교회에 속한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던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그릇들은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오래 참으시다가 22절, 이제는 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부터 뭐가 나오냐? 이방인, 유대인, 그 다음에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유대인,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신약시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이제 26절에는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예, 옛날에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신약시대에는, 예, 그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때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리라 하심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신약시대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이제 된다, 이렇게 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가서 보시면 교회 시대의 특징이 나와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두 부류만 있었어요. 유대인, 이방인. 근데 신약시대에는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세 부류로 사람들이 나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미래가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약속된 그런 미래가 있어요. 근데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런 부류에 대해서도 약속된 그런 미래가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생기게 됐어요. 자, 그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영원한 영광이 이르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되도록, 그 교회에 속하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도 개인적으로 교회가 되도록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예정이 됐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교회에 속하도록 예정이 되는 그런 사람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예요.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미래가 예정된 다른 부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예정된 미래가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긴 하지만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 향한 하나님의 그 예정된 미래,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아니에요. 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영적으로 다시 출생하게 됐으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놓으신 그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된다,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예,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교회가 있고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 세 그룹이 있다는 거, 이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각기 예정된 미래가 따로 있다는 거, 이것을 지금 로마서 9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성경 어디와도 충돌하지 않는 올바른 그런 해석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에서 29절 가운데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렇게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하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이것은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것, 즉 군대들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시면 여러 씨가 아니라 한 씨라고 하니까 소수만 남는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가운데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영어로 remnant,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수는 소수라는 거예요. 그 소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28절에 뭐라고 되냐, 단축한다는 그런 말 쓴 거예요. 단축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신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렇게 많은데 요 소수만 구원받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단축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 20년 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이 단축이 되죠. 어떻게 돼요? 예,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 다 완전히 섬멸하고 그리고 유대인을 그 땅에서 다 내쫓아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온 세상을 흩어져 나가면서 유대인들은 더더욱 믿을 희망이 없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거의 100% 유대인들이 다 불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지금 단축된 일을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신속히 이루신다고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은 멸망하고 오직 소수만 남는데 그 이유가 뭐냐, 30절에 3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30절에 33절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의를 따르지 않냐는 이방인들은 의곤 믿음에서 난 의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은 아예 저 밖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공영권 밖에 있었는데, 아, 신약시대가 되니까 이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 멤버가 돼갖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 의의 법을 따른다고 하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만큼 소수만 지금 구원받는 이런 일이 왜 생기게 됐냐. 32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않냐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모세에게 율법을 줬기 때문에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따놓은 천국에 들어갈 그런 사람들이다 하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주장하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일이 지금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9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적으로는 그 내용이 1장에서 8장 내용이 전체가 그 얘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신뢰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게 1장에서 8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9장에서 이제 11장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만 민족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그 민족에게 결말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11장 읽어보면 결국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언약의 말씀에 따라 그 일을 문자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일이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 예,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가 오고 환란기 끝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들, 이방인 민족들 심판하시고 유대인들의 국가를 어떻게 해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국가들 가운데 으뜸가는 국가로 만드는 그런 일이 민족적인 선택에 의해서 반드시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지금 로마서 9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다. 다시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개인의 운명은 바꿀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바꿀 수 있는데 민족의 운명은 못 바꾼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내는 거, 그 하나님이 누굴 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했기 때문에 미국이 안 되는 거예요. 영국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은, 그렇죠? 나중에 천년왕국 하게 될 때 천년왕국에 으뜸가는 그런 민족으로 이미 누구를 택했어요? 이스라엘 택했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이.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든 아니면 이방인들에 속한 사람이든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건 개인의 책임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해석을 해야 이렇게 그래야 성경의 다른 부분들하고 로마서 앞에 나와 있는 1장에서 8장하고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정상적이고 물 흐르듯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그와 같은 해석이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로마서 10장은 뭘 얘기하는 거냐? 10장은 9장의 뒷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9장의 뒷부분, 특히 32절 가서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이스라엘의 다수가 믿지 못하고 불신하다가 결국 지옥에 빠졌는데 왜 그러냐?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않냐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거를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냥 율법 지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하고도 어떻게 해요? 말다툼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하면서 막 말다툼을 하잖아요. 그렇죠? 4절.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게 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다. 율법 지키는 거 이런 거 모든 거를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율법의 모든 게 다 완성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일일이 하나하나 뭐 600개 그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다수가 다 어떻게 돼요? 믿지 못하고 그리고 불신으로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5절에서 8절은 뭘 얘기하냐?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며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하지만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모셔오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기쁨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위로 모셔가려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냐? 저 하늘 끝까지 가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겠다는 거예요. 저 땅속 저 밑에까지 가서 땅을 파고라도 저 끝에 가서 이 율법의 모든 걸 지켜갖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8절,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에서 난 의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거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땅속 밑에까지 땅을 팔려고 하는 이런 수고하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나니라 하나니 그것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그냥 600가지 이걸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에게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고 하고 하늘까지 오려고 노력하고 땅 밑에까지 파고 내려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다 결국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신세가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장이 다시 한번 로마서 1장에서 8장을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무조건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서 내가 예정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내가 예정된 사람이가 아닌가 그걸 찾으러 일생을 쫓아다니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실족해서 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정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걸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일생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하고 그분만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인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된 사람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예지 예정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베드로전서 1장 1절하고 2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에 15절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온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도 어떻게 들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듣고 예,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린 무조건적으로 선택됐다 그러고 율법 따라 행하고 이것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가 돼요. 그럼 복음이 선포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복음 선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선택된 걸로 끝나면 복음 선포자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이미 다 구원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선포자가 있어야 복음이 선포가 되고 그래야 그걸 듣고 믿습니다 하고 반응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이스라엘에도 그게 필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냐 선택하지 않았냐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자, 16절에서 2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복음이 선포가 됐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구약시대에도 계속해서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했고 지금 사도바울 시대에 사도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 이후에도 성경이 기록이 돼서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고 믿습니다 하고 반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전체가 다 그 일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니까 우린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았다 그러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를 세우러 다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불신이 지금 온 세상에 널리 깔려 있는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묻지 않습니까? 아니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막 파급돼서 퍼져나가는데 유대인은 거의 없고 이방이 막 꽉꽉 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 믿지 않는다.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민족적으로는 선택을 받아서 메시아가 거기서 나왔지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사람 거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생기게 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라 참으로 들었나니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구약시대에도 다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느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느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누구의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은 어떠냐? 이스라엘에게는 이르기를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었다. 민족적으로는 거역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 종일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 오라고 얘기하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해요? 구약시대 내내 예수님 오셨을 때 거의 내내 그렇죠? 지금 사도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내내 그 이후에 지금 한 2000년 정도 시간이 오르면서 그 내내 이스라엘이 듣지 않고 우린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이거 주장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만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다수가 믿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네, 교회 안에서 아주 소수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네, 교회를 택한 이유가 뭐냐? 19절에 나와 있는 거죠. 예,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지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 너희가 누구예요?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방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을 자극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지금 택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결말을 줘야 되잖아요. 결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냐?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은 아예 없는 거냐? 그렇죠? 이 결말을 지금 내야 되고 그럼 지금 이방인들은 교회 안에 막 넘치고 유대인 거의 얼마 안 되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관계냐는 거야? 이방인하고 유대인은 도대체 지금 무슨 관계에 있느냐? 이거 지금 결말을 내려야 되잖아요. 이 내용이 이제 11장에 나오는 겁니다. 11장 1절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신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메시아를 낸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백성, 이삭의 백성, 야곱의 백성, 모세의 백성, 십계명을 받은 백성. 그렇죠? 구약시대 왕국의 약속을 받은 백성. 그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셨냔 말. 지금 보니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저 교회 밖에 있는 저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을 지킨다 그러고 지금도 그냥 그러고 있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 눈에는 아 이스라엘이 끝장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결코 그럴 리가 없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 미리 아세요. 예,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대적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며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하나님의 대답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해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는데 남은 자 성경에 남은 자는 이만한 무리 중에 요만큼을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는데 그렇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계의 교회 속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 요만큼만 남는 거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는 거다. 그 이야기하면서 예,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되지 행위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6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에 따르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든지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든지 두 가지뿐이 없지 중간에 뭐 은혜 플러스 행위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100%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지 99.9 은혜에다 0.01 건데 뭐 이거 들어가면 그건 이미 행위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지금 불순종 가운데 있어요. 자, 이렇게 돼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 중에 일부는 지금 은혜로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에서 10절. 그러면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됐다. 이스라엘 가운데 선택받은 자 아주 미니멈 아주 남은 자 조금만 지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눈이 멀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러 돌아다닌다는 거죠.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봐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 예수님이 직접 와서 왕국을 말씀해 주시고 구원받는 도리를 얘기해 줘도 그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듣겠어요? 예수님이 와서 얘기를 해도 안 듣는데 바울이 와서 전한다 그래서 들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굳게 하소서 하느니라. 그래서 1절부터 9절에 10절까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소수만 믿게 된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11절에 다시 한번 또 그게 반복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즉 내가 말하는 일이 그들이 걸려 넘어짐으로 아주 완전히 그냥 쓰러지게 됐냐.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냐, 밖으로 이렇게 제외가 된 그런 민족이 됐냐. 앞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하고 더 이상 상관하지 않으시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떻게 되느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왕국의 약속들, 이런 모든 것들 이제 다 그게 무효가 됐느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맞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왔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합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질투하고 그렇게 돼서, 그런데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그들의 충만함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하는 것처럼 되니까 이방인이 이렇게 흥황해졌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더 잘 되면 이방인들은 더 잘 되지 않겠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하게 여기나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내 살붙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14절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이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부르심을 받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선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물론 이방인들 구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뭘 또 하나 염두에 두고 있냐?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지만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유대인들이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극을 받아서 그들 중 일부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방인들의 사도로 온 세상 돌아다니며 이 어려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건 뭐냐?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 민족적으로 배교했지만 그들이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그 일을 원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믿게 되면 그럼 이스라엘이 자극을 받지 않겠느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이 메시아에 대해, 자기들이 낸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에 대해 질투를 느끼고 결국 메시아에게 돌아오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하면서 이방인 너희들이 스스로 교만하게 그렇게 굴면 안 된다. 15절에서 18절은 뭘 얘기하냐? 너희가 지금 믿는다 해도 근본은 이스라엘이고 너희는 접붙여진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첫 열매가 거룩하면, 이스라엘이 거룩하면 덩어리, 나중에 붙여진 이방인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이스라엘이 거룩하면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들, 이방인들도 그러하다.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덧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에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됐다.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또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선택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원 줄기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더해졌다는 거? 이방인들이 더해졌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개개인의 구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칼빈주의자들이 이거를 개개인의 구원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 가지들을 대적하여 자랑하지 말라. 내가 이방인들 내가 자랑할지라도 내가 이방인들이 뿌리를 지탱하 이스라엘을 지탱하지 아니하고 뿌리 이방인 이스라엘이 너를 이방인들을 지탱한다. 그러면 내가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 꺾인 것은 내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하며 꺾였고 너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그분께서 또한 너를 이방인들을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 안에 거하면 너를 향해서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이게 또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구원 받고도 나중에 행위가 올바르지 않으면 잘려나간다 그 얘기를 이걸 뭐로 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이건 지금 개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원 뿌리 여기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더해졌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개개인의 구원 이야기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도 이 면에서 틀린 거고 알미니안주의도 여기서 틀린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하는 사람도 항상 그 얘기 하는 거예요. 22절 그러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간다 그러지 않았냐, 구원 잃는다 그러지 않았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앞뒤 문맥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이스라엘 이야기랑 이방인 이스라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개개인의 구원과 선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걸 꼭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이 근본이고 이방인들이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그 올리브나무 이스라엘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교회는 이스라엘을 계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대로 남아있고 원뿌리로 남아있고 우리가 거기에 지금 접붙여져 있는 그런 상태로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22절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조심해야 된다. 교만하게 굴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9절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개인의 구원과 선택 이렇게 해갖고 칼빈주의식으로 풀어도 안 되고 너희가 잘려나간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미니안주의식으로 얘기해서 구원을 잃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앞뒤 문맥은 다 뭐예요? 이스라엘하고 이방인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방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3절에서 24절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믿게 되면 다시 접붙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다. 왜 그래요? 아, 원래가 이스라엘이 원래 그 뿌리에 있는 거니까. 아, 이방인들 거기 다음에 나와요. 내가 본성에 따라 야생인 올리브나무에서 잘린 뒤 본성에 역행하여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그 좋은 거기에 접붙여졌으면 아, 원래 가진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쉽게 하나님이 접붙이실 수 있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소망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 일이 이방인을 접붙이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아, 이제 최종 결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잘났다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아요. 여기 영어로 미스테리가 나와요. 미스테리는 구약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신약시대에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와 같은 그 신비한 일을 미스테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 미스테리가 뭐냐?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7년 반란기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해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 일이 생길 때까지 그렇죠? 일부가 눈모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이 안 믿느냐? 이것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7년 환란기 끝나는 그때 이 모든 프로그램이 이제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이때까지 이방인들이 충만히 안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어떤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눈멀은 일. 근데 일부가 사실 거의 대다수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근데 이게 뭐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사람이 도저히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하던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발생했다는 걸 꼭 기억을 해라. 자, 26절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맨 끝에 가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두 손 바짝 들고 그리고 어떻게 대환란기 고통을 겪으며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스가랴 12장 13장 14장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건 다 치워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말씀,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너희를 위해로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원수가 돼서 하나님하고는. 근데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아브라함, 아까 처음에 9장에 나온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 조상들로 인해서 사랑받는 자들이다. 그 얘기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맨 끝에, 세상 맨 끝에는 그때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예수님을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23장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그 맨 끝에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하고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맞아들인 때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이와 같은 계획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의 맨 끝부분에 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 민족적 선택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여 하나님과는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민족적 선택, 그렇죠? 민족적 선택을 하면은 그건 복음의 원수가 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죠, 선택을 받으면 그럼 어떻게 복음의 원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지 예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으면 어떻게 복음의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잖아요, 민족적으로. 근데 어떻게 복음에 관한 지금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개인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에 대한 선택과 예정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걸 가서 이제 보시고 30에서 32절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으시,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의 믿지 아니함, 이스라엘의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으시, 바로 그렇게 지금 이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해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2절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그들 모두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한때는 다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둬뒀잖아요. 왜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런 일을 했다.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은 깊도다.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아내지 못하리.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다 이해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오묘한 이와 같은 섭리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느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냐.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계획,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거, 그렇죠? 이거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구약시대에. 그렇죠? 근데 이게 뒤집어져 갖고 지금은 이방인들이 거의 다 구원받고 이스라엘은 다 나가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맨 마지막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민족이 구원을 받고 왕국의 백성이 돼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계획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계획이다. 그런 걸 누가 알겠느냐, 주님의 생각을 누가 알겠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렸기에 그분께서 다시 보답을 하겠느냐, 그분께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가나니 영광이 영원토록,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인간 역사를 심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자,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구약시대 내내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어요. 거절하고 있어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이방인들 구원의 길이 지금 열리게 됐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7년 환란기 끝나는 그때 세상 끝에 이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개인들을 다루시며 구원하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도 개인적으로 다루시고 이방인도 개인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어요.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을 모아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교회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완성이 되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끌고 올라가시잖아요. 휴거를 통해서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7년 환란기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맨 끝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구하고 그들을 민족들의 머리로 삼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 일이 올리브산에 발을 놓는 그와 같은 일이 이 땅에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바울이 엄청나게 멋있는 이야기를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구약시대의 모든 왕국에 대한 거 이런 모든 것들 다 이렇게 딱 요약을 해갖고 우리에게 알려준 거고 구체적으로 일이 어떻게 되는가가 나중에 한 30년, 40년쯤 지나서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이제 전달이 되게 된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 칼빈이나 어거스틴, 존 메가더, 그 다음에 존 파이퍼, 스프롤, 뭐 로슨 여러 칼빈주의자들이 성경을 잘못 보고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개인의 선택과 예정으로 푸는데 그건 그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기억을 하시면서 9장, 10장, 11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 이거는 개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생각을 성경 해석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성경 해석이 뒤죽박죽이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단 1초도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적인 해석에 우리 시간을 들여서는 안 되고 거기 따라갈 필요도 전혀 없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며 사는 그런 성경 신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런 일이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히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